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찬양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기 전에 아주 좋은 찬양이네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신가요? 누구예요? 할머니 짱이네. 잘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다 그렇게 영접하셨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계속 오셨어요. 예? 이 땅으로 오시고 이제 이 땅으로 오신 것만 부족해서 그분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비밀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믿어져요?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는데요. 조금 후에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관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 실제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밝혀질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표정 보니까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 같아.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오늘 그 눈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번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어요. 여기저기 있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못 알아듣고. 그리스도인을 단순하게 교회 나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굉장히 수준 있는 곳이네요. 교회 출석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제가 여기 와서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하고 두 번째 얘기 헌신예배 쓰는데요. 오늘은 감회가 또 새로워요. 제가 양정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43년 전에. 그렇게 안 보이죠? 43년 전에 예전에 왔을 때 김 무슨 무슨 집사님이 제 동기였어요. 헌신예배 마치고 가니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 집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름을 불렀어요. 주변에 분들이 좀 당황하셨죠? 뭐 당황할 게 또 뭐 있어요. 친구 부르는데. 친구 있으니까 좋더라고. 근데 얼마간 소식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다른 곳에 갔대요. 야, 오늘 무슨 낙으로 가냐. 또 앉아있는데, 그렇지. 내가 40여 년 전에 이곳에 있었구나. 저도 양정교회 하면 나온 것 같아. 무슨, 그때만 해도 빵 준다고. 사탕 준다고. 그래가 한번 온 것 같아요. 이 주변이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40몇 년 전에는. 이렇게 발달할 줄 알았으면 땅을 좀 사놨는 건데.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감회가스럽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뭔가가 어색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집사이든 장로님이시든 목사님이시든 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좀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이더라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도 해당이 안 되는 똑같이 동일하게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거듭나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그 안에 성령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또 실제적으로 성령이 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분별이 또 안 되는 분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 그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8장 9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나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양육 잘 받아서 변화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그곳에 목회를 하면서 14년, 15년 계속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많지 않은 숫자죠. 한 20명, 30명, 30명 올라가다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명은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20명을 가지고 15년을 목회했어요. 중간에 가정들은 뭐 너무 긴 내용도 있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생략하지만 20명을 데리고 14년, 15년을 목회했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 해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양육,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변화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장 목사 성공했어. 그 이야기를 종종 해요. 제가 성공한 목회자로 보입니까? 15년을 20년 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런데요 저는 고백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정도 행복, 목회가 행복합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 어느 정도 여러분 교회 수준 정도 목회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사회적으로도 존경이 좀 되고 배울 게 좀 있고 그 정도 분이 그렇게 나는 목회가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리가 있잖아요. 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아닌 것 같아. 가짜야. 아니 이신정력을 가지고 15년 동안 엎었다 세웠다 엎었다 세웠다는 목회자가 뭐 행복하다고? 야, 저 뻥이야 뻥. 전부 다 그런 얼굴로 앉아 계세요. 얼굴 피세요. 여러분 인생에 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해. 목회가. 제가 아는 바로는 목회는요, 교회 크기와 목회 행복은 교회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교인의 수와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요. 뒤늦게 목사로서 복음을 알았고요. 뒤늦게 우리의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볼까.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부흥시켜볼까. 나도 누구한테 가서 어느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래. 자리도 좀 좋은 곳으로 좀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요 15년 동안 그 한 곳에서 저는 어디 자리에 앉아있으면 잘 옮기지를 못해. 그런 아주 단점이 있어요. 옮기기도 싫어요. 얼마나 귀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짐을 여기까지 옮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이사를 한두 번 해봤어야 알지. 이사를 여러 번 하니까 이사가 이제 귀찮아. 그냥 한 곳에 눌러있고 싶어요. 좀 적당하게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면 아마 은퇴까지 눌러있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중간에 옮기려고도 얼마나 예를 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목회 현장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세금마다 고백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여전히 못 믿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성형을 해야 되나? 어떻게? 제 얼굴에서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가짜인 것 같아요. 리차드 포스트란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드러나는 표현 하나가 기쁨이래요. 얼굴에 기쁨이 있나?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 보고 시험 될 건가? 기쁨이 전염 될 건가? 예수님의 은혜가 컸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너무 크더라.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어요. 목사가요.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복음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 고백했죠.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2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사회에서 살다가 28살 때 예수님 만나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헌신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처음에 영접할 때 교회 와서 양육받고 영접할 때 내 마음에 그분 영접했어. 다 했어요 그분을. 근데 그 말뿐이었어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목사가 되고 한참 목회를 한 중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강의도 했다니까요. 강의도 했어요. 여러분하고 양육하면서 강의도 했어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마음에 계시지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금방 새가족분들은 또 잘 잊어버렸어요. 어디 계시냐면 모르겠대. 너무 답답해서 다시 영접기도 시키고 다시 질문하고 그런 저였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실제가 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육신으로 살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 저 사람 교회 나가고 난 뒤에 많이 바뀌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삶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 우리 부인이 교회 나가서 도대체 뭘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 도대체? 반찬이 달라지는 거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따라놓으신 남편분이 계세요. 우리가 변화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께 지배받도록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습관이나 태도 많이 고쳐졌잖아. 물론 지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말이 잘 안 바뀌어졌어요.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혼자 그냥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좋아해.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젊은 집사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영상을 뭐 준비를 하더니 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러나니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신나서 은혜 받고 하는데 제가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하는 광고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그 저자를 직접 모셔서 강의를 들은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혹시 말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말이 왜 중요하냐를 혹시나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가서 보시라고 한 것이지 결코 저의 조회수를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라는 거 그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믿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하시는 일도 바쁘실 텐데 언제 나 찾아와서 내 삶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내가 죄 짐으로 무거울 때에 하나님 하고 하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만 해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 곳곳에 주님이란 표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왕이고 주인 맞습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이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살아가는 모습이.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아니라 내인 것 같아. 나인 것 같아. 말의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은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신앙의 승패는 뭐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의 승패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아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내쫓고 능력행했던 분이에요. 평신도 정도 수준일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아주 리더급에 속한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어떤 의미의 주님이신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주님이라고 하는 영어 로드라는 영어인데요, 소문자로 쓰였고 대문자로 쓰인 의미가 다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문자로 쓰였던 로드는요, 딱 한 사람 외에는 사용이 안 됐어요. 누굴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였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대문자 로드가 써있다니까요. 그리고 소문자 로드는요, 뭐 노예의 주인 정도, 노예의 주인 정도, 요 정도 그냥 소문자 로드를 주인님, 내 소유의 주인님, 요 정도 고백됐지. 대문자 로드는요, 한 사람 가이사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 그러네? 그때 썼던 단어가 대문자 로드였어요. 이건 다른 말로 그 시대에 무슨 이야기냐면, 반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반역.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다. 주권자다. 통치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주님이란 말을 포기를 안 해. 그때 썼던 단어가 주여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셨지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봐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말씀으로, 아, 참 이번 우리가 헌신 예배 때 강사 잘못 모셨다. 이 조금이라면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내에 끝내드릴게요. 주님이란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거나 또 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강단에 사람이 쫙 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앞에 나와서 너 무슨 말이든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세요. 직장에 다니신 분들 회식하면 꼭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가감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고 나와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네요. 이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술 담배를 끊었다, 이 사람이 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꾸준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가 보시면 그래서 신약성경의 주라고 하는 그 개념의 90%는 바로 내 인생의 왕이고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구원주라고 하는 고백은 단 10%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헌신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지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하도 폭력이 심해요. 우리 중에는 없죠. 맞고 살지 마세요. 그냥 같이 일어나서 싸우세요. 농담이고요. 하도 남편이 폭력을 해서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주님의 음성 제발 주님의 음성이라도 따라 내가 너를 안다. 너 고생하는 거 알고 맞고 사는 거 알고 너 나 때문에 참고 인내한 것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잘 참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면서 상담을 해오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도 응답도 안 되고 주님이 도무지 계신 것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죠? 보통 사람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벌써 짐 싸들고 갔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갔을 거예요. 아유 요즘 사람 중에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 중에. 아유 너 없으면 사람 없나 하고 가요. 교회도요 여차하면 아이고 이 교회 뭐 다냐 교회가 뭐 천지인데 가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구포삼동으로 오세요. 정말 사람들 못 견뎌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은 누가 주신 거죠? 그분 안에 성령님이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정말 공부하는데 힘이 들어서 은혜 받지 않고는 공부를 못하겠더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부흥 집회가 있는데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첫날부터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마지막 날 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번 집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너무 살기 너무 힘든데 지금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벌써 그 청년은 첫날부터 나갔어요. 둘째 날 왜 와요? 셋째 날 왜 오냐고. 그런데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와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갈망은 누가 주셨어요? 청년 마음의 성령인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나오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 나오고 싶은데. 그런 분 계시죠?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 갈망 누가 주셨죠?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꼭 말을 하면 꼭 이상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요.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서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갈망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저를 뚫부지라 쳐다보는 분들이에요. 저를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분들이 갈망으로 충만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 게 확실합니까? 성령 계신 게 확실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쉽게 아는 방법이 있대. 뭐냐 했더니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기쁘더라네.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네. 아 맞지요. 맞지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인상 쓰고 짜증내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분 좋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날아가듯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오래 가든가요? 그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더라고. 기분이 업될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뭔가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고 기분이 다운됐을 때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환상 봤다 꿈 꿨다 뭐 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명확한 건 없고요. 분명한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두 분 드셨네. 저쪽에 세 분이네. 다 아저씨인가요? 아저씨로 오셨어요? 네 분. 네 분은 진짜 평생 감기 안 할지어다. 다 있는 다 근데 다 표정들이 그래요. 이분이 목사님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러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세요? 그 이상하지 않나요? 언제 봤다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눈물 콧물 빼고 은혜 주세요 아버지.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 왔다가 기절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아버지가 이리 자식들이 많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아들의 영으로 말씀하세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저씨라고 누가 부르겠어요. 2층에도 맞지요? 아, 2층에는 그냥 제가 안 쳐다봐서 섭섭한 마음으로 계속 저를 2층에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 맞지요? 예수님 주님 맞지요? 나 성령님 아니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왠지 기도가 안 하면 기도를 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아우 기분 날아갈 것 같아. 이거 웬 오후 예배 없는 날 주일 어우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거 같죠. 어우 진짜 다 일을 하고 싶죠. 뭐 모든 걸 다 그냥 내 세상을 내 안에 다 품은 거 같죠. 오후 예배 없는 날은 아 양정교회는 오후 예배 없는 날이 없죠. 진짜 새벽기도 하루 신날 정말 자유를 누리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기도 안 하는데 불편한 마음 세상 사람도 가질 수 있을까요? 전혀. 여러분만 가지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여러 마음이 굉장히 날아가듯이 자유를 느끼나요? 주일날 딱 되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전문에 딱 들어보면 알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러면 한 주의 삶이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근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불편하죠. 주님 기쁘신 삶을 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요한일서 4장 12, 13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확 부어지는 것 느낄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전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모습 갈 수 없다. 내가 전도라도 꼭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죠?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이.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중간중간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게 분명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다 말 못할 여러분의 좋은 인상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끝내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정말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들 다 통해서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가 가짜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다 성령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여러분의 갈망인가요? 뭐가 갈망이죠?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모이면 뭘 생각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사역을 생각한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품고 사는 것이다.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사는 거래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갈망이 뭘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제가요 왜 처음 시작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린 건 바로 여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냥 그랬지 그분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삶이 바뀌었느냐?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눈을 뜨기 시작할 때부터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진 내가 아니더라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더라고요. 하나. 주님은 내 안에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자나 깨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나 깨나 24시간 예수님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신 사람은요 주님을 의식하지 말라 해도 의식 안 하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승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 강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오른손을 잡고 갈 때 꼭 쥐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왜 오른손을 쥐고 갈 때 이 오른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싸우기를 잘해요. 얼마나 그렇게 다투기를 잘해요. 교회 안에서도 양보가 없잖아요. 배려가 없잖아요. 주님 계시는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계신다고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부부 싸움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요? 예약된 분 있잖아. 이 예배 마치고 가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부부 싸움을 그렇게 세계대전처럼 할 분이 있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엄밀한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나는요 복음을 알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게 눈을 뜨고 부터 엄밀한 죄가 끊어졌어요. 엄밀한 죄 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예를 씁니까? 노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습관 바꾸고 우리의 자세 하나 바꾸는데도 노력한다고 되는 거 봤습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거 봤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친밀한 동행만이 내 안에 엄밀한 죄를 끊게 하더라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유혹 와도요, 다 찹니다. 유혹 다 이겨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뭐 하시나요? 인터넷에 뭘 하시나요? 제가 스마트폰요, 이게 괴물폰인데요. 좋은 것도 좋지만 제가 어느 날 잘못 들어가서 보니까요, 와, 눈 뜨고 못 볼, 아우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와, 딱 재짓기 좋더라고. 앉았다 하면 스마트폰이잖아요.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 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은밀한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유혹에 빠지는데 바로 넘어가 버려요. 유혹이 강해서 그럴까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짓 안 하잖아요. 사람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그 짓 안 하고 있을 텐데 사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집에서 아무도 가족이 없을 때 혼자 컴퓨터 앉아가지고 열심히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기대도 안 했는데 초인종이 울리면서 가족 전체가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그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 아니 이 마음 도대체 누가 준 거야? 가족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이 시간에 가족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는요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신 곳에 눈을 떠야 해결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되어야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은밀한 죄에서 청산받고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하시는 여전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게 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은 시작됩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열고 동행하는 것, 거기서 시작합니다. 목회도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도 심지어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 성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표일 때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진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시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가장 큰 헌신인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안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앞으로 생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님 만날 때까지 누리고 사시는 우리 귀한 주님 안에 귀한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더욱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